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3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막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부활은 분명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린 C.S. 루이스가 쓴 소설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등네 남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우연히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세계로 가게 됩니다. 나니아는 하얀 마녀가 지배하고 있었고 온통 눈으로 뒤덮인 곳이었습니다. 네 남매는 이곳에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셋째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의 유혹에 빠져 무리를 배신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나니아에는 배신자는 죽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고, 이 법에 따라 에드먼드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소설의 진짜 주인공 사자 아슬란이 나섭니다. 그는 나니아의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는 배신자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자신이 하얀 마녀의 부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하얀 마녀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으로 하얀 마녀는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한 아슬란은 부활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자가 배신한 자 대신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아슬란은 하얀 마녀를 몰아내고 나니아를 본래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 소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 사자 아슬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신의 죄를 지은 에드먼드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위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인 우리는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삶의 끝인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거스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지 사흘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게바를 포함한 열두 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 또한 사도 바울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서둘러 바로잡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15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는 모두가 부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분명히 적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는 자는 그 뒤를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과 복음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를 벗어나 구원받은 자가 된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죄를 이기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두는 것, 멸망받을 원수의 사망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을 넘어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죄와 사망의 굴레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주인공, 내 남매 중 셋째 에드먼드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배신이라는 죄를 범하지만 예수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사자 아슬란이 그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하얀 마녀와 그의 부하들을 물리칩니다. 결박과 굴레를 끊고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이 곧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나니아 연대기를 소설도 좋고 영화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34절에서 부활이 주는 소망과 믿음을 강조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앞서 전했던 것과 더불어 다른 근거를 댑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행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제나 위험을 무릅썼다라고 합니다. 이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자신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수 없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고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잊지도 않았던 일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절의 표현처럼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자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 분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자칫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나사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지 죽은 몸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은 죽고 매일 주어지는 삶을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의 삶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미칩니다. 성도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훗날의 부활을 소망하지만 동시에 현재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미치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된 저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의 부활을 소망하지만 동시에 현재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매일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